2부입니다. 요즘 금값이 어때요?
금값이죠.
네. 자, 장표 하나 볼까요? Countries with the most gold. 가장 많은 골드를 갖고 있는 쪽은 어디였냐?
금부자들이네요.
네, 중앙은행 중에서 미국이고요. Countries buying the most gold. 지금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나라는 어딘가 봤더니
최근 10년 동안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 어김없이 중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폴란드 이런 순서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2024년에 폴란드가요. 금 보유 증가량이 최고로 치솟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 뉴스네요.
네. 1년간 100톤 이상의 금을 매입하면서 보유량을 500톤 이상으로 늘리면서 지금 유럽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을 아예 추월을 해버렸고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안정적인 금을 왕창 사들인 걸로 보이는데 그럼 나라 금고에 비상금을 좀 채워넣는 느낌인가요? 이게?
이게 1년에 100톤?
네.
참고로 우리나라에 몇 톤 들고 있는지 아세요?
몇 톤?
우리나라에 105톤인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다 해서 105톤인데 폴란드가 1년 만에 100톤을 샀다.
맞아요.
야, 진짜 영그랬나 완전히 그냥 엄청 와, 여기도 이제 원기옥이네요.
원기옥이요.
와, 근데 이게 지금 인상적인 게 폴란드가 이렇게 산 이유는 누가 봐도 명확하죠. 전쟁 대비하는 거지. 전쟁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되면 너 뭘 믿고 뭘 빌려주냐 막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아, 우리 지금 금 있는데 요 금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돈 좀 빌려줘. 무기 만들게. 이런 식으로 쓰려면 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에는. 제가 이제 올해 그 영국에 좀 잠깐 갔다 왔잖아요. 가가지고 대형 박물관을 갔더니 막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보면 금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 수천 년이 지나도 다른 것들은 다 막 깎이고 막 기순하고 막 돼 있잖아요. 금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제가 느꼈던 게 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금 하는지 알겠다. 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박물관에서 금을 그렇게 훔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시리아까지 박물관에서 사람들이 금을 훔치고 있습니다.
금을 훔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은 변하지만 금은 변하지 않는다. 금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폴란드도 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는 유사시 전쟁 시에 아, 나 이거 금 좀 맡겨주시고요. 돈 좀 빌려주세요. 아니면 금 줄 테니까 무기 좀 주세요.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수요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만약에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급감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보유량을 너무 많이 채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값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럴 리가 없죠. 아니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러시아,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지정학 리스크가 해소되는 거나 약화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분명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가만히 있는데 전쟁이 익힌 거잖아요? 그게 나쁜 놈인 거잖아요. 근데 휴전을 한대. 근데 러시아가 땅 뺏어가지고 그대로 땅을 인정해줘. 그대로 휴전이 돼. 이걸 보고 폴란드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언제든 러시아가 또 우리나라 쳐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러시아가 잘못하고 쳐들어왔는데 저희네들을 응징하거나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잖아. 이거는 아니, 지정 리스크가 해소된 게 아니지.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은 와, 이렇게 그냥 끝나? 대박.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러시아가 분명히 그냥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폴란드는 더욱더 금을
폴란드는 벌벌벌 떨겠죠. 그게 우크라이나 다음이 폴란드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가 폴란드 공격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나라에서 무기도 제일 많이 사가고 이렇게 맞아요. 하는 거죠. 어떻게든 지키려고.
지금 금의 수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다 보니까 당연히 금을 캐는 곳도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금 도난, 금광, 약탈 같은 사건들이 뉴스가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좀 놀라운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커피 마실 때 어디를 많이 떠올리죠?
케냐?
에티오피아. 근데 에티오피아가 갑자기 금 수출국으로 대변신을 했습니다. 아셨어요?
네, 몰랐어요.
이 금 수출량이 작년에 비해서 5배는 늘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골드러시가 그래서 시작됐다라는 외신들이 나오고 있고요. 금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 중 하나가 에티오피아가 됐는데 금 캐는 나라 2022년에 3.4톤인데 한때는 무려 12톤 넘게 지금 캤다고 합니다. 근데 폴란드는 그래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제가 되지 않으면 그걸 대비해서 이제 금을 모으기 시작했다면 에티오피아는 사실 자국의 국가 재정을 좀 확충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폴란드뿐만 아니라 네. 신흥국들 입장에서도 우리는 이제 나중에 뭘 자산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걸 자산으로 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전쟁이라든 뭐를 하든 써먹을 수 있을까? 금 말고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금이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이 되길 원하지만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을 원하는 사람들이 네. 이제 금에 비해서 좀 적나 봐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캐시우드도 최근에 테슬라랑 비트코인 매도했다고.
맞아요.
포트폴리오에서.
네. 잘 가요, 누나.
아, 잘 가요.
아, 안녕히 가세요.
한 분이 배에서 내렸다.
네네. 내려. 아니,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이 이제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보시는 분만 있다가 지금 약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을 판 이유를 네. 저도 봤는데 이게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신흥국에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가치를 저장하려고 할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고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는 것 같다.
스테이블 코인에
차라리 그냥 달러와 안정적이니까 네.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사가지고 그냥 이자 받으면서 예금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그쪽으로 좀 몰리는 것 같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사지 않고. 근데 그것도 뭐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전망을 상당히 낮췄는데
네, 맞아요.
그 배경에는 거기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논리 중에 하나는 제일 안정적이고 좋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동성도 크고 그래서 좀 시무룩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은 네. 여전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전히 좋을 거다.
근데 금도 사실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하긴 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이걸 진짜 안전자산으로 봐야도 되는지 라는 의문도 생기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가지고 안전자산이네 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변동성이 엄청 작은 자산과 큰 네. 자산이 있어요. 근데 엄청 변동성이 작은 자산인데 계속 빠져요. 이렇게 변동성은 작아. 근데 계속 빠져. 근데 어떤 자산은 변동성이 엄청 커. 근데 계속 올라. 뭐가 더 좋은 거냐는 거죠.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낮다고 안전자산인 건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수익이?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찾는 자산이 안전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네.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금을 찾았던 것처럼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찾는 자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금. 그러면 금을 캐려면 당연히 삽도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삽은 포크레인, 덤프트럭 같은 건설 광산 기계인데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에티오피아와 지부티를 가는 이 건설 광산 기계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대요. 그리고 여기서 지부티가 왜 중요하냐면요. 에티오피아는 내륙국이라서 모든 수출 물량의 90%를 이 지부티 항만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광 개발 프로젝트는 에티오피아와 지부티의 합작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부티 역시 한국산 건설 광산 기계를 꾸준하게 구매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의 금값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금이 오르니까 거기에 같이 금광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여러 개 많아지고 그 안에서 한국이 들어가 있다.
그러네요.
그럼 이 삽을 누가 팔고 있냐 봤더니 바로 현대 인프라코 그리고 현대 건설기계. 실제로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실제로 최근에 수주 기사들을 보면은 이 지역에서 현대가 유의미한 매출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솔직히 뭐 현대가 글로벌 중장비 시장에서는 톱10은 아닌데 10위권에서 한 20위권 사이에 애매한 포지션을 그래도 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그럼 왜 선택을 받았냐? 일단 가성비가 좋고 신뢰도가 있어요. 가격 경쟁력은 다 알고 있고 장비도 튼튼하고 거기에다가 현재 AS망이 잘 갖춰져 있어서 결정적인데 뭐 고장이 났는데 고칠 사람이 없으면 큰일이 나잖아요. 게다가 뭐 중국산 장비보다 품질 신뢰도가 높다 보니까 현장에서 현대가 딱딱 맞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건설 광산 장비 관련해서 좀 한국 쪽도 바라볼 수 있을지 엮여서 이 가치 사슬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이거는? PD님 얘기인가요? PD님이 사심이 또 들어갔는데 지금 뭔가 지금 PD님의 사심이 잔뜩 들어간 느낌이 좀 나더라고. 아니 뭔가 갑자기 여기서 아니 금 얘기하다가 FD 현대가 나온다고 좀 의아했는데 아 PD님 아이디어였군요. 점점 이게 사심 방송이 되고 있는 지원 뉴스.
사심이
들어가는 궁금해서.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지금 HD 현대를 포함해서 캐터필라가 제일 1등이거든요.
아, 네.
이 회사도 최근에 주가가 좋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진짜 안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캐터필라가 중장비 건설 기계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근데 사실 뭐, 뭘 건설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다 안 좋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것도 보면은 구조조정이 다 돼 있는데, 뭔가 지금 땅을 파야 될 게 많은 거지. 뭐, 금뿐만 아니라 계속 뭔가를 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좋아지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또 건설 기계 안에 들어가는 에너지 뭐, 하는 그런 장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누가 사간다. 연료장치를 사간다. 이런 얘기도 나와가지고, 최근에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기무티에 금쾌로 또 이제 건설기계 사서 보낸다. 와 이것도 좀 신선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금에서부터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가지고
맞아요.
찾아보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거든요. 이제 PD님의 사심이 잔뜩 들어있었던 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금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꼬리에 GMT까지 물어서 그 다음 꼬리로 HD 현대 인프라코어와 현대 건설기계 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어쨌든 이게 뭐 이 종목에 대한 추천이라기보다는 뉴스를 하나 보더라도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건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자꾸 이렇게 찾아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이게 또 GPT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거 아니야? 이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해보시면서 네.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2부는 금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지원 뉴스는 마무리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